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 주시고 감화 역사해 주셔서 오늘 종려주일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죽기까지 섬김의 종으로 삶을 드린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섬김과 사랑으로 이 땅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에 왜 왔니? 라고 하는 어릴 때 놀이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이제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 선 채로 한쪽 팀에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다른 팀을 압박하면서 이제 걸어나가면 그럼 이제 다른 팀은 이제 물러나다가 아, 꽂아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럼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는지. 근데 어렸을 때 제 기억에 막 기가 안 떨어지려고 악을 쓰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막 하면서 악을 쓰면서 앞으로 전진하면 누구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하고 그 지목한 사람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은 이긴 상대방 팀으로 넘어가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에 이겨서 다른 팀 선수를 모두 다 우리 팀으로 데려오게 되면 이제 게임이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어릴 때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저 방문 이유 없이 상관없이 정말 반가운 사람들이 있었지요. 친구야 놀자. 예전에는 이제 어떤 이렇게 그 문도 없었고요. 예, 뭐 초인종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쌀이몬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부르면 다 들렸어요, 안에서. 그래서 이제 친구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서로 심심하던 차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배달해주는 집배원 아저씨 방문도 참 때때로 매우 기뻤고요. 명절 때에는 그간 서로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의 반가운 얼굴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꼭 소식을 전하지 않고 찾아와도 언제나 반가운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 혹은 몰랐던 사람이 불쑥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거죠. 우리 집에 왜 왔냐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 이유가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좋지 않은 소식일 때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이 말도 없이 찾아오게 되면 부모는 걱정이 심해지고 대개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잖아요. 경찰이 찾아오는 거 이거 결코 좋은 소식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청객도 있었어요. 아무도 청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사람들, 특별히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둑이나 강도겠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집에 대문과 초인종을 만들어 두고 불청객의 방문을 일단 저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 물었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면 상대는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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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이유를 밝히고, 그러면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는지를 물어보고 문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문을 벌컥 열고 받아들였다가는 뭔가 소중한 내 것을 가위바위보로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그 방문 이유가 엄청 중요한 거죠. 왜 왔는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방문이었는지라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냐? 예. 이게 너무나 뜻밖의 방문인지라 이게 정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너무나 어리둥절한 거예요. 퍼즐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같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도대체 이곳에? 네. 주님의 방문 목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가 화가 나가지고 찾아왔다 하면 우리 만나는 순간 다 죽을 거 아니었어요. 숨어야죠. 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오셨는가 예수님이. 상대의 의도를 모르고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가는 자칫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사람마다 예수님이 아 이런 이유로 오셨을 거다, 저런 이유로 오셨을 거다, 각자의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다르면 그 다른 만큼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이거든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각처, 세상 각처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거든요. 뭐 추석보다 더 큰 거고 뭐 춘절보다 더 큰 거거든요. 사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법에 따르면 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뭐 학자에 따르면 수십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그 성지순례 가보면 압니다만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면 다 보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어떻게 그렇게 아마 정말 새까맣게 모여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었을 그때,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라는 인물을 나사로라 나오너라 라는 그 말씀으로 무덤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무덤에서 일으킨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왕창 모여 있는 그 순간에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은 장소 베다니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무슨 구경 났다고 해가지고 가서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문을 열어놨더니 비틀거리면서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보니까 입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건 너도 나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잖아요. 이 전염병과 소문이 좀 비슷해요. 전염병도 사람의 이 3밀 환경에서 가장 빨리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밀집, 밀폐 뭐 이런 거. 아 근데 이게 딱 밀집하고 밀폐된 공간, 그 예루살렘 그 안에. 근데 이 소문이 땅 떨어지고 나니까 수십만 명이 그냥 한 목소리같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이 금방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순식간에 예수님이 도대체 뭘 했다고요? 믿을 수 없어,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게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뭐 손에다 뭘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별별 맹세를 하면서 그 진짜 자기가 목격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습니까?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했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이 나사로 한 사람만 살린 게 아니라 그 전에 보니까 아 또 뭐 이렇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별별 얘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진 놀라운 일들, 물이 포도주가 됐고 소경이 눈을 떴고 떡 다섯 개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게 막 폭발하듯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 모여있는 이렇게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 속에서 함께 모여있던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쏟아져 온 겁니다. 아마 너무 감동이 컸던 거죠. 졸지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들었던 얘기가 그냥 믿거나 말거나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면 이런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냐고요. 지구 역사상 이건 틀림없이 메시아 다윗이서 좀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날짜 시간에 맞추어서 저들은 모두 성 주위에 아주 새까맣게 모여들어서 손 각자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모세와 같이 구약 성경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아가 그냥 맞짱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 모세와 같이 저들을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정치적인 구원자를 저들은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메시아였다면 예수님의 입성을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좋아하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그 압제에 대항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갔다가 리버레이션 해방시키는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거 반역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이 그 성 안에는 또 있었던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를 비롯해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면 자기는 그냥 하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총독 빌라도와 헤롯 왕과 한통 속에 대해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바리새인들도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무리들이나 모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지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만 보니까 자기가 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온몸으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탄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라면 이게 어린 나귀를 타는 게 이게 그림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그러니까 시청각으로 교육해 준 거죠. 예. 자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목적으로 왔다 하고 어린 나귀를 탄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탄 일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이 여기 겸손하여서, 예. 왕이신 예수님이 말이나 마차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고 어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뒤뚱뒤뚱 매우 우스꽝스럽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겸손하여서,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남보다 낮추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상대보다 나를 낮추는 거,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낮출 수 있어야 되고요, 부부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낮출 수 있어야 되고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런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오늘 이 정녀주일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낮춰야 하나 될 수가 있고 자기를 낮춰야 구원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누구누구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그 모든 원인이 알고 보니까 높이는 데서 있더라고요. 낮추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신 이 겸손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는지, 우리 집에 왜 오셨어요? 나를 왜 찾아오셨어요? 나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주님은 꽃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to serve,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give his life as a ransom. 그러니까 이 대속죄물로 주시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 이 모습을 어린 나귀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우리 집에 왜 왔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롯 왕들을 다 굴복시키고 백성들을 그들의 압제에서 liberation,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왕의 신분으로 들어간 건 맞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말 크게 많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주님은 애굽 왕 바로와 한판 승부를 겨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모세와 크게 다르셨고요. 골리앗 장군을 돌팔매질로 때려 눕혀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압지에서 구원해냈던 다윗 왕과도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분명 왕의 권세를 가지셨던 분이요, 우리 구원자임에는 틀림없었으나 이전에 어떤 구원자와는 사뭇 다른,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섬김의 종으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죄물, 죄의 대속죄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시는 섬기는 왕,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왕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모두 모세 같은 선지자, 다윗 왕 같은 구원자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언제나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세와 다윗을 기대했는데 모세와 다윗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자를 모든 인생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모세와 다윗은 매우 불완전한 구원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앞지에서 구원해서 출애굽시켰지만 모세를 따랐던 출애굽 1세들은 모세와 함께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모세를 따랐던 1세들은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 이걸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60만이 넘었는데 그 60만이 싸그리 죽은 거예요. 모세와 함께 다윗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 구원해 내었지만 뭐 골리앗 창고를 때려 눕혔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살아생전에 블레셋에 꼼짝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갈취하는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자라면 여러분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따라다닐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겠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내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모세와 다윗은 어마어마한 사람의 구약 성경의 영웅이에요. 다 진짜 왕이신 구원자고 한 사람은 최고의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를 따라갔던 그 최고의 선지자 따라서 다 죽었고 그 왕을 따라갔던 사람은 목숨까지 잃었어요. 아내도 뺏기고.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우리 메시아 나귀 어린 나귀를 타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 1세들과 함께 광야 생활 끝에 죽은 모세처럼 연약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자기를 따르는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왕권을 남용해서 충성된 부하를 죽인 다윗왕처럼 파렴치한 분도 아니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 왕은 세상 선지자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거. 왕을 달라고 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다 맞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후에 그러니까 아 왕이 왜 없냐, 하나님이 너희 왕이신데 근데 왜 왕을 달라고 하냐,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네가 앞길을 인도할 건데 그래도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왕이 없어서 주변 국가들에게 당하고 산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설명해 줬어요. 너희가 요구하는 왕, 그 왕이 너희가 자꾸 뭔지를 몰라가지고 자꾸 원하는데 너희 왕이 앞으로 이렇게 행동할 거다. 잘 들어라. 너희가 요구하는 그 왕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마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과 말을 억하게 할 거다. 징병제죠. 강제로 군대 보낼 거다. 그 얘기예요.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 삼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하게 하고 너희 딸을 데려다가 요리시키고 밥 짓는 자로 삼고 너희 땅을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너희 가축과 모든 소유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서 자기와 자기 신하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 될 거다. 그거 너희가 원하는 거다. 그거 원하는 거 맞냐. 예. 그리고 종래 너희는 다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세상 왕들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은 사실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황제라고 봐야 되나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러시아 젊은이들을 우크라이나 남이 땅 그리고 그 목숨을 빼앗는 전쟁터로 보내잖아요. 남의 귀한 자식들을 보내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키는 게 살인과 방화, 절도와 강간 등의 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게 하면서 자신은 크렘린궁에 숨어가지고 9,000명의 정예 부대로 자기를 호위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의 자식들 데려다가 그러면서 자기를 마치 우크라이나를 리버레이션, 해방시키기 위한 구원자인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왕들의 정체입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권세로 양의 소유를 탈취하고 양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고 하잖아요. 시진핑 되게 위험해요. 김정은처럼 위험하죠. 다 오래가는 사람들.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감사한 게 한국은 단연제 5년 참으면 돼. 미국은 4년, 4년, 8년 참으면 되고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영원히 엑서사이즈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세상 왕들은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왕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고 그들의 요구는 다 응답되어졌고 왕이 주어졌고 그 왕들로 인해서 예언대로 남북이 갈리게 되잖아요. 왕들 때문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 때 나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왕들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약성경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종려주일 사람들은 여전히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 왕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 힘 있는 왕, 능력 있는 왕이 없어서 나라를 잃고 로마 황제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저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이라면, 인기 있는 분, 충분히 로마의 압제에 그냥 나라를 갖다가 한마음되게 해가지고 싸워서 로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손에 땀이 나도록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나 종려주일에요, 진짜 꿈을 딱 깨는, 깨몽이라고 그러나, 꿈을 딱 깨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신 왕, 이게 꿈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다. 왜 오셨냐고. 리버레이션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저들이 기대했던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 왕 중에 하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왕들은 이미 구약 성경 시대에요, 충분히 보여준 대로 다 실패하고 망했어요. 세상 왕들이 주는 구원과 평화는 잠시 잠깐이었고 모두 불완전한 것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왕은 그 누구도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모든 권세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섬기는 데 to serve, 섬기는 데 사용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버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무서운 죄와 영원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 어떤 왕도 줄 수 없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어떤 세상 왕도 베풀 수 없는 은혜를 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 세상 왕, 그 어떤 왕도 약속해 주실 수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진짜 행복해졌어요. 제 퍼스널 마토가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에요. 생각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세상 왕을 기대했다면, 다윗왕, 그러면 이렇게 100% 자신감을 갖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왕인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이 He came here for me to serve. 그러니까 to serve me죠. 그러니까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내 인생은 잘못될 리가 없어요. 분명히 오늘은 좋습니다.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다 바치시기 때문에, 이미 바치셨죠. 증명하셨잖아요. 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게는 진짜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왕이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 집에 왜 왔니?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오늘 종려주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보혈로 씻어 자유케 하시고 구원 영생을 얻도록 대속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 외에는 다 예수님 외에는 강도여 절도라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 근데 어떻게 강도의 절도가 되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딸들은 다 도둑이라고. 집에 오면 하나씩 없어진다고. 딸들이 왔다 가면 결혼한 딸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딸들만 도둑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아들만 둘인데 아들도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왔다 가면 뭐가 없어져. 그러니까 강도요 절도요 뭐 예. 저들이 온 거는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지만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부부도 생각해볼 부분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주님밖에는 없구나. 누가 to serve 하기 위해서 결혼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관계는 세상에 없어요. 난 예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갖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분이 평생 나를 섬기는 자로서 계신다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는 거. 부부간에도 정직하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정말 이 여성을 위해서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I'm sure 이 가운데 계신 부부들은 다 그러리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왜 오셨냐고요. 내가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횡재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진정한 어린 나귀를 타신 왕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만나러 오셨다고? 이제 이게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답을 들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께서는 서로를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시고 서로에게 다가가시나요? 서로의 집을 찾아가시나요? 오늘 종려 주일에 우리 집에 왜 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집을 찾아갈 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남에게 찾아갈 때 아쉬운 일이 있어서 찾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이유는 있어요. 뭔가 아쉬워서. 근데 예전에 그런 주례사 들었는데 덕보기 위해서 찾아가면 진짜 결혼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덕을 보려고. 덕을 끼치려고 해야 된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답이 그거예요. 꽃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쁜 꽃, 내게 있는 이쁜 꽃, 좋은 꽃, 향기 나는 꽃, 내가 갖고 싶은 무엇이나 그 내용이 있으면 가위바위보로 뺏어서 가라고 남의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바로 그런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왜 갔습니까? 거기 남의 집에. 우리 집에 왜 갔냐고요. 러시아는 군대를 끌고. 그러나 오늘 종려주일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갈 때는 상대에게 섬김을 받거나 상대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을 주려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꽃 찾으러 남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꽃을 주러 가야 한다는 말씀.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가는 것이요.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가는 겁니다. 이 삶의 자세가 바로 종려주일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부간에 이런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를 찾아간다면 부부싸움할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I'm here to serve you.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찾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찾아가고 서로를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I want to give my life for you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서로 눈치 보고 네가 먼저 얘기해봐.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니까 뭐가 되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 모습을 담으려고 하지 않는지는 몰라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를 맞이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나이 어린 사람을, 나이 어린 사람도 마땅히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런 자세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천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도 셀 모임 참석에 셀 모임을 참석하는 자세를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종료 주일날 누군가 나는 셀 모임에 도움을 주러 간다. 사람은 뭔가 가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냐. 교회를 옮기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나는 이 교회에서 도움받을 게 별로 없다. 그러면 맨날 돌아다니실 거예요. 맨날 헤매실 거라고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뭘 여기 우리에게 바랄 게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요. 주러 오셨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러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누가 셀 목자가 셀 몸에 초청할 때 받으러 가면은 갈 게 없잖아요. 가서 무슨 재미가 있다고, 가서 무슨 이게 내용이 있다고. 근데 어쩌면 그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 어쩌면 나의 미소가 필요한 사람이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이는 모임은 늘 즐거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로 사회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 종려주일에 보여주신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의 도를 가정에서 부부간에 실천하고 교우님들 간에 서로 실천하고 이 사회에서도 실천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셨지만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기까지 겸손히 자신을 낮춰 성경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역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여 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두운 세상의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충만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